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와는 정반대되는 죽이라는 명령이 오늘 제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죽여야 할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행동이나 습관 등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역시 영원한 영광에서 없어져야 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멸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요소들, 즉 죄와 관계된 세상적인 모습이 죽지 않고서는 그럼에도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각자가 갈 때까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는 죄의 삶을 끊임없이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구원을 위한 모범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언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실증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을 따른다는 나는 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아닌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복음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가련한 나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 자신을 죽여서 너도 영원히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오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으므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희생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역사가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최고를 바라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과제들이겠지만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서 2절에 바울의 당부에 합당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주문에도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격려하고 돌보는 것 못지않게 우리 각자의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에 합당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속성들을 죽여가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하니까 무슨 살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땅에 합당한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너무나 자주 또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우리는 대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도 하지요. 그럼에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시체는 무덤에 누워 있어야만 할 나 자신이 불쑥불쑥 무덤 밖으로 튀어나와 나와 주변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식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나 또 세상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 죽여야만 할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연이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5절 하반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쉬운 말씀도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말로요. 그 다음에 부적은 부정이라고 그랬죠? 아카다르시스, 불순한 것, 불결한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첫 단에 연결되는 겁니다. 사욕은 파도스, 정욕, 색욕이고요. 악한 정욕, 금지된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이에요. 이 탐심은 뭡니까? 플레오넥시아, 사기, 강탈, 욕심 이런 항목들은 대개 우리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내면적인 것들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아니지만은 앞에 약간 말씀드린 대로 첫 단어 음란이라고 하는 말씀에 관련돼서 대개 신앙 속에 얘기할 때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연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삶 속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치워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절에요.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아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의 도성들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는 말씀은 당연히 두려운 경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항목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다면 은혜의 복이 아닌 심판의 대상에게 나타나는 진노가 임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또한 생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음 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 살 때에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즉 불신자들에게나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이 명령은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사람들, 즉 천국을 가는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좋은 상황 속에서나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이 상하거나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나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노의 대상이 죽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로 더불어 사신다면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런 돌발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신앙하는 기간이 오래된 것은 이런 과거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행동을 죽이는 기간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과거 죽이지 못한 자아가 튀어나오는 일이 아직도 나타난다면 자신의 육적인 죽음을 의심해보고 주님께 죽여달라고 회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쓴 열매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 9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 기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죽을 뿐만 아니라 벗어버려야 할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옆의 지체와의 관계성의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귀중한 신앙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마디 확실한 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죽어야 할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 그대로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벗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복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빗나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8절 상반절인데 아직도 미련 때문에라도 걸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 알고 또 항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한 사람이 남루하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속으로 할 겁니다. 어째서 저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생각하면서 아마도 서로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걸 입고 예배를 왔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과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서 보실 때 벗어버려야 할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벗어버려야 할 옷들의 목록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역시 말씀하고 있는데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내적인 어떤 것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 항목들 역시 옷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분함, 이게 그냥 분함이 아닙니다. 본래적인 의미로 오르겐, 흥분으로 난폭해진, 그 다음에 노여움은 디모스한데 거친 숨을 쉬면서 격노하고 격분하는 악이 카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한이라든가 또는 무가치한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비방, 블레스페미아 하는 것은 신성모독 같은 같이 쓰여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참나만 말을 했다. 그래서 조롱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 아이스 크롤로기아, 추악한, 추잡한, 외설적인 이런 등등의 의미들로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역시 요즘 세상 속에서 흔히 어린 학생들에게서조차 들을 수 있는 거룩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경외감을 갖고 있지 못한 유괴 사람들의 언어 활동으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대를 상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자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하는 로마서 1장 29절의 내용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 모든 단어들 앞에 붙은 타 판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 즉 상대를 상하게 하는 말의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심지어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악은 그 신용이라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죄를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절에 그랬는데 뭐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느냐? 그러겠죠. 이 말씀은 이미 앞에 죽여야 할 항목들의 말미에 말하였던 표현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하는 7절인데요. 이 역시 옛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진노의 대상으로 있을 때의 행동을 버려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랬는데 진리를 바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거짓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중보자로 세우고 나누는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 자신이 거짓된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3절에 수치스러운 모습의 공개를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몰래 소근된 것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걸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지만은 같은 옥중서신에서 같은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역시 같은 단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에 그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죽이고 벗어야 할 것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명령을 순종하여 광명한 영광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나를 그런 것들을 벗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 11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를 입은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죠. 입은 옷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귀중한 옷인가를 다시 확인해 주면서 죽이고 벗고 입어야 할 사람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죽이고 벗어야 할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입은 옷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합당하지 못한 옷을 입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의 귀중성을 모르거나 이미 준비해두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오늘 그 상반절이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감춰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최상의 옷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입혀주신 대상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10절 중반절인데 이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입은 세 사람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 하반절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치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는 표현으로 바울의 빌립보서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3장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바울의 가치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다메섹에 가기까지는 최고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아마 바울의 꿈이었겠죠. 이스라엘 종파의 양대 산맥이었던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의 최고의 지도자까지도 꿈꿨던 바울 자신의 목표와 삶이 예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같은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 표현은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되고자 했던 것과 가졌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어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15명이 모였는데 주로 전도자 훈련을 하는 교육 전도자들이거나 또 그런 꿈을 가진 형제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19살짜리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 상도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다니는 그런 형제인데요. 성경과 바른 신앙을 찾고 자신의 삶을 정신지체 장애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도 장애지만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정신지체장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면서요. 이 19살짜리가 자기는 십자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에. 교회에 왜 십자가가 있느냐.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유형의 십자가 필요 없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9살짜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아직 젊은 나이,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미래의 꿈이 아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고등학생의 신분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장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저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사실 여기 마지막에 거론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제대로 예수들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뒤집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만 바로 읽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11절에 그랬는데요. 이 인종의 나열은 사실은 단순히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와 모든 신분과 직업을 망라한 표현이에요. 앞에 나타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까지는 다른 성경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 야만인 바르바로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딱 여섯 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외국인으로 두 번 번역되고 야만인으로 두 번 번역되고 여기 스구디아인 이렇게 역시 두 번이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쏠라쏠라 한다 했죠. 우리말 표현이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야만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구디아인, 스퀴데스, 가장 미개한 야만입니다. 이것은. 스구디아인은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그런 그 과거의 일세계 작품들을 보면 어디에 동원된 사람이냐 하면 검투사 있죠. 검투사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싸움에 동원된 이런 사람 중에 스구디아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문명과 미개한 사람과 같이 출신을 막론하고 예수도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도를 만났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의 문제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만유라는 말이 뭡니까?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스어로는 파스, 그래서 되게 판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 온, 전체라는 말이에요. 만유라는 말이.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은 전체 모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만유라는 말이. 특히 여기에 맨 앞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하는 오직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계급이나 직업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면 적어도 세상에 어떤 귀한 것도 모두가 다 상대화되고 그분만이 절대적인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과거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세상 속에서 나를 치장했던 과장되기까지 한 옷과 같은 거칠에는 벗어 던지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충만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다. 다만 묻겠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